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남북접촉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가 오랫동안 영사 면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특구를 더 늘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던 한국 국적 탈북자들이 지난주에 중국 공안에 붙잡힌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붙잡힌 이들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붙잡힌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린 그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아, 대체로 그 소식통들의 말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탈북자가 약 20명 남짓하고요. 네. 그 밖에 또 탈북자를 돕는 그 중국의 그 현지인, 그러니까 조선족 한인들입니다. 6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한국 국적의 탈북자도 1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29명 정도라고 하는 그런 한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대체로 이 정도 규모의 그 탈북자들과 그리고 현지 중국 현지에 그 도움을 주는 조선족들 이렇게 29명에서 3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이고요. 체포된 탈북자들 가운데에는 60대 부부, 네 가족이 있는데 60대 부부가 있고 또 20, 30대 청년들이 있고 네. 특히나 그 한 살배기 어린 아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가 붙잡힌 건가요?
네. 지난 그 15일과 17일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 또 윈남성 쿤밍, 옛날에 곤명이라고 부르던 곳인데요. 네. 곤명에서 그 중국 공안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같이 가다가 잡힌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잡혀서 모여지게 된 거네요. 그런데 그들은 현재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될 전망인가요?
예, 그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탈북자들을 돕는 그런 활동가들은 대체로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단둥이나 툼원에 그 국경 경비대로 이송돼서 그 변방국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방국 수용소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머자나 그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 탈북자 지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경비를 좀 절감하려 하고 또 많은 숫자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잡혔.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 도문이나 단동의 변방 수용소에 가 있으면 송환되는 것 외에는 달리 크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 변방의 그 수용소로 보내지면 이쪽에서는 일단 그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
네.
이 공안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인원들을 그 정해진 시기에 해당국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만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롭게 그 이 탈북자들을 보내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중8구는 그대로 넘겨받은 대로 해당국 그러니까 북한이 되겠죠. 돌려보낸다는 것이 관측통들 그리고 현지 활동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결국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그 의도인데 한국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현재 그 중국 당국과 함께 그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을 하면서 석방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그 중국 측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또 탈북을 돕던 그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한국 국적의 그 사람들도 그 함께 붙잡혀 있는데요. 한국 국적의 탈북자는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청에서 영사 접촉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여서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이번에 그 중국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중에 특별히 그 탈북자 지원하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운동가들 말하면 이제 그런 쪽에 집중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아, 그 실제로 그 이런 지원 활동가들 쪽으로 그 단속의 대상의 그 초점을 중국 당국이 그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아, 그 논리상 그 탈북자들이 스스로는 중국 내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그 결과 자기네들이 한국행에 앞서서 그 가는 제3국행 이것은 탈북자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원 활동가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당국이 탈북자 단속의 그 초점을 바로 이 지원 활동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속하고 이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돕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탈북자들의 그 활동 영역 내지는 탈북자들의 존재 자체를 상당히 그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 현지 활동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이런 방향으로 그 단속에 초점을 옮겼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을 단속함으로써 더욱 그 탈북자 단속에 그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국의 북한 인권 개선 모임의 사무국장 김희태 씨의 말 들어보시죠.
망명 시도 탈북자들은 탈북 브로커들이나 북한 인권 활동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 브로커와 북한 인권 활동가들을 단속하는 것이 체포하는 핵심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김희태 씨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이런 거 활동가들 말고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이것이 강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국경을 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중국이 뭐 끊임없이 단속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길게 좀 저희가 시안을 잡아보면요. 좀 그 단속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해드렸듯이 지금 그 수십 명이 지금 산동과 그 곤밍에서 지금 잡혔고요. 또 하나는 그 몇 가지 추세를 보면은 국경에 그 전에 없던 그 철책과 철조망이죠. 철조망과 그 감시 카메라도 세워졌고요. 또 하나는 그 2012년에 그 북중 간에 그 중국 스스로 그 출입국 관리에 대한 그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추세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단속을 좀 그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단속이 구체적으로 뭐 전에 비해서 뭐 50% 강화됐다든가 얼마 강화됐다 이런 거는 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약간 그 초점을 바꿔서 북한 주민의 탈북이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2만 5천에서 3만 사이인데요. 아, 그 3만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2만 5천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아, 최근에 그 2년여 전에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이 탈북자들의 탈북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정착하는 그 숫자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이것이 그 탈북자들의 북한 주민들의 그 국경을 통한 탈북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그런 그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북한과 중국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중국과 북한은 이 과거와 같이 이 동맹에 기반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중국과 북한 두 나라는 철저하게 자국의 국가 이익에 기반해서 상대방을 상대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광운대 신상진 교수의 분석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 북한이 최근에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이 불편한 심기를 거의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중국을 뭐 정확하게 나라 이름을 대지는 않았지만 줏대 없는 나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말입니까, 정말로?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그렇게 거의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직접 그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이번에 그 북한이 그 줏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중국을 겨냥한 듯한 비난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주에 이 북한의 그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비공개 회의가 열렸거든요.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그 북한의 동맹국들도 물론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지요. 여기에서 나온 그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과 관련해서 그 사흘이 지나서 지난 20일 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대변인 담화를 낸 겁니다.
네.
여기에서 그때 담화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면요.
네.
이 해괴한 광대 노름에 일부 줏대 없는 나라들도 맹종해서 미국의 구림내 나는 꽁무니를 따르면서 저마다 가련한 처지에 이른 박근혜를 껴안아 보려고 부질없이 원심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 해괴한 광대 노름에 일부 줏대 없는 나라들, 여기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에 참가한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관측동들은 보고 있고요. 이 북한은 또 사실 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뿐만 아니라 며칠이 지나서 지난 24일에는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서도 이 중국으로 보이는 그것이 명백한 그런 언급을 하면서 이 논평에서 그 중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규탄과 관련한 논평이었는데요. 이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나라들까지 잘못되었던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이 채택되고 네. 논의된 데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요. 사실 이번에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그리고 이 북한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의 논평이 굉장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그중에서도 한국과의 접근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내심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 기구의 이런 담화 그리고 공식 관영 매체의 논평 등을 통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듯한 그런 비난을 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어휘가 아주 대단히 자극적인데요. 이것이 중국을 정말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이 정도의 비난을 한 적이 있나요?
과거에도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8일 노동신문 논설에서도 뭐 대국주의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24일 노동신문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1992년이죠. 그 한국과 중국이 그 국교를 맺었는데요.
네.
당시 그 북한이 대단히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의 그 노동신문 같은데 그 뭐 중국을 당시도 뭐 직접 거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배신자 또 뭐 수종주의자 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중국을 비난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같으면 뭐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북한이 그렇게 중국을 대놓고 비난할 수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그렇게까지 나온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역시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 그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는데 중국도 동참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1차적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사실 그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국가 원수로는 이례적으로 집권 이후에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그 공식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거고요. 또 사실 그 중국은 그 이전에도 북한의 그 핵실험이라든지 또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 중국도 사실 문안을 좀 조정하는데 그 기여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중국도 이러한 그 북한에 대한 비난 결의에 계속 동참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이 그 맹방이라고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과 사실 내심 그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관찰되어 온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중국을 그 방문이라도 할 수 있을는지 중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가장 큰 건 역시 그 핵 문제입니다.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북한이 최소 그 핵 실험과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또 뭐 이런 그 언급 또는 그 핵 비핵화에 대한 9.19 공동 성명을 재확인하거나 우라늄 농축 또는 IAEA 사찰관 복귀 이런 가시적인 그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언지를 그 베이징 당국에다 하면은 아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베이징을 가서 그 시진핑 주석하고 아마 뭐 정상회담도 하고 북중 관계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러니까 평양 하기에 달린 겁니다.
네. 자, 이 한국과 중국이 이 직통 전화를 국방부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해서 계속 그 밀착되는 관계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좀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북한과 러시아 각각 그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네.
최근에 몇 가지 움직임만 보더라도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조치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북한과 러시아는 두 나라 그 간의 그 교역과 관련해서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그렇게 네.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선항 개발과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북한은 그 중국에 갈수록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외적으로 그 고립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중국도 한국과 결국 계속해서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그 아시아 쪽에 좀 더 눈을 돌리고 그래서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가 북한에 이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평양이 그런 의도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과거
네.
사례를 보면요. 지난 60, 70년대 그 북한은 그 중국과 그 소련 사이에서 그 일종의 그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양쪽에서 다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얻으면서 본인의 그 독자성을 갖추는 그런 아주 교묘한 외교를 해서 그 상당한 그 효과를 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국이 갖는 그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이런 것이 그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그 러시아를 그렇게 상세하게 힘들고요. 또 경제적인 것만 지금 예를 들어도 그 중국은 그 북한이 필요한 석유의 한 90%, 생필품의 한 80% 이상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 러시아도 뭐 관심이 좀 있고 또 평양이 이런 의도가 있지만 중국이 지금 평소에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탈북자 문제 그리고 껄끄러워진 북중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뉴스포커스 다음에는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나서 정부의 입장을 그때 가서 정할 예정이고 현재는 북한의 태도를 우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깐 김희도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실무 접촉이 결렬됐지만 그 여파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또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어떤 기관에서 나온 말이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그러나 파견하고 참가할 것임을 분명히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은 있었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그 아시안게임 실무 접촉, 남북한 간의 실무 접촉은 결렬로 끝나면서 그 이후에 북한은 잇따른 여러 가지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해서 한국 정부 당국을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의 아시안 게임 참가 여부가 더욱더 관심사였는데요. 이 북한은 이번에 이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사실 입장을 다시 그 원래대로 해서 참가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는 그런 담화를 냈습니다. 그 담화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이런 문맥이 나옵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내보내는 문제를 결의의 화해와 단합,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견지에서 인내성 있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평통의 담화뿐만 아니라요, 북한 체육성 그리고 올림픽위원회 그 관계자들과의 그 여러 가지 그 기고문들이 그 평양의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라면서 참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네. 이 앞서서 일단 결렬이 됐었는데요. 북한이 또 이런 그 의도를 이렇게 비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대개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난번에 그 판문점에서 열린 그 인천 아시아 게임 참가를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결렬됐는데요. 이 결렬의 책임이 그 남측에 있다, 이 점을 좀 계속 그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최악의 경우는 북한이 뭐 선수단 응원단을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불참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다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 회담 접촉 재개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의사가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그 참가 의사를 밝히는 일종의 신호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상당히 이 아시안 게임 참가에 관심이 있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그 의중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체육 행사를 관람하면서
네.
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또 체육 행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바지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최고 지도자가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네.
그렇게 되고 또 그래서 참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남북 관계의 그 진전이라든지 현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아시안 게임은 국제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수단이나 응원단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보내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전 실무 간의 협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북한 간에는 과거 그 국가 간의 관계에 앞선 특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선수단의 여러 가지 체류 비용 문제라든지 체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이 때문에 그 실무 접촉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북한이 이렇게 다시 참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무 접촉이 남북한 간에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긴 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 지금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그 한국은 그 북한의 그 참가,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를 환영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선수단 물론이고요. 응원단 다 좋고. 또 하나는 그 이것이 그야말로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그 남북 관계나 이런 정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것은 그 원칙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 다만 여기에 참가하는 그 구체적인 그 문제,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를 적용하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응원단이 오는 경우, 응원단 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응원을 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그 자국, 그 응원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저 그 아주 가난한 그래서 응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 경비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원하는 관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남북 간의 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남북 관계 살펴봤는데요. 미북 관계 잠깐 살펴보죠. 이 현재 이 미북 간의 문제 중 하나가 이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시 문제인데요. 영사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케네스 배시를 이렇게 계속 억류하고 있을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예, 사실 케네스 배시가 그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된 것이 2012년 11월이었죠. 11월 3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 겁니다. 아, 미국인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그런 미국인 가운데 최장기 억류 사례입니다, 벌써.
네.
그래서 사실 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지금 현재 미북 관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현안은 바로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VOA가 취재한 바로는 케네스 배시와 관련해서 그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스웨덴 그 대사관 측에 케네스 배시와의 영사 면담 요청을 그 북한 당국이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스 배시와의 그 영사 면담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이 지난 4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3개월 넘게 면담이 다시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대체로 열흘에서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영사 면담을 허용을 했고요. 또 거기에 그 전화 통화나 또는 편지를 보내는 것까지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사 면담뿐 아니라 그 케네스 배시로부터 가족에게 오는 그런 편지 등 일체의 그 소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때문에 그 케네스 배시의 모친도 상당히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그 케네스 배시 외에도 현재까지 어떤 그 미국인들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까?
네, 케네스 배시 외에 두 명을 더 억류하고 있는데요. 미국인 관광객 그 매튜 토드 밀러 씨가 그 억류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그 제프리 에드워드 파월 씨를 억류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제프리 에드워드 파월 씨는 그 평양에 그 관광차 갔다가 호텔에 성경을 두고 나왔는데요. 그 북한이 그 이것이 일종의 무슨 저 반공화국 행위 아닌가, 종교를 전파하려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그 혐의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매튜 토드 밀러 씨는 그 입국 과정에서 무슨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지금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인의 억류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작년 11월 한국과 러시아 간 합의한 나진합산 물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진합산 물류사업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남북관계 상황 및 북핵 문제 진전 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 지금 들으시는 소리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추진하는 이 나진합산 협력 사업에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 나진합산 협력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한국의 6.1제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가 잠시 남았었는데요.
네.
바로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서울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그 공동성명이 채택됐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바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그 나진 핫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 나진, 그 북한의 나진과 그 러시아 핫산 간의 그 철도가 있는데요.
네.
그 철도를 복구하는 사업, 그리고 나진항의 부두 여러 다섯 개의 부두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제3부두를 현대화한다. 이렇게 두 나라가 그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나라 간의 협력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한국 당국이 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컨소시엄에는 코레일, 한국의 코레일이죠. 그 철도 사업을 관장하는, 그리고 포스코, 옛날에 그 포항제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상선, 이렇게 세 개 그 대기업들이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현재 실사도 벌이고 이러는 와중인데요. 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 러시아의 석탄 이런 것들이 그 원자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철로로 나선 지역까지 옮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나선 지역까지 온 그 이런 그 러시아산 원자재를 배로 포항까지 수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나진 핫산 협력 사업에 현재까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상당히 그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석탄 등 그 원자재를 철도로 그 나진항까지 옮긴 뒤 배를 이용해서 그 한국의 포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실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최근 다녀왔는데요. 러시아 측과 협의가 되는 대로 나진항과 한국 간의 시범 운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지난주에 나온 아주 흥미를 끄는 소식인데 예, 북한이 경제 개발구를 또 늘렸습니다. 이번에 늘린 것은 몇 개입니까?
예, 이번에는 6개를 늘렸는데요.
네.
그동안에 지난 그 발표를 통해서 북한은 16개의 그 13개였군요. 13개의 경제 개발구 이렇게 그 정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6개를 더해서 19개가 됐습니다. 이 19곳의 경제개발구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그 발표한 6개 그 경제개발구는 거의 그 평양 일대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 평양 주변에 수도권 주변에는 경제개발구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19개의 그 경제개발구를 북한 지도상에서 보면 이 함경북도 끝자락에서부터 그 평양 근교까지 19개 경제개발구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그 내용들은요. 공업개발구가 있고요. 또 농업개발구 그리고 관광개발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개발구역으로 돼 있고요. 별도로 또 수출가공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북한은 아마도 최근에 그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함으로써 이 그동안의 경제개발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좀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 북한의 인천 아세안 게임 참가 문제, 최근의 북한 중국 기류, 북한의 경제특구 추가 지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